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아멘. 고린도서 14장은 전체적인 내용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가 왜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가? 단지 방언이라는 것과 예언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먼저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사도는 이미 방언이든 예언이든 그 어떤 은사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전한 것이 임할 때 부분적인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14장 1절에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방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상대적으로 예언이 더 필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방언보다 예언이 더 중요하고 더 나은 은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많이 오해할 수밖에 없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바울은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도무지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 관점에서 또 바울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관점에서 이 모든 내용들을 이해해야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오늘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도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단마다 또 그 성향, 목사님들 성향마다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많이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주 신비한 것이다. 사탄이 알아듣지 못하는 아주 하나님과의 비밀한 대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사도가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을 봐라. 어떻게 그렇게 방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그 논쟁들이 사실은 방언이냐 예언이냐라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 사도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 예언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방언하지 말고 가급적 예언해라 이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사들을 받고 또 그것을 이용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은사들이 있었지만 뭐 교회마다 특성이 다 다르긴 하지만 이런 방언의 은사들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는 교회들도 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방언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차별을 느끼고 내가 신앙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닌가 또 아니면 내가 신앙적으로 뛰어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생각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참 주의 깊게 봐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의 욕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구절구절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자꾸 해석해 버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근데 감사한 것은 그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죠. 거기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방언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을 주셨으면 그 방언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예언의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아는 자들이 성령이 임한 자들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 은사에 대한 부분들이 초대교회 때 잠시 나타났지만 이게 어느 시기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사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교회가 아주 외적으로 세력을 떨치게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초대교회 초기에 사도들을 통해서 잠시 나타났었던 초대교회에 있었던 현상들인데 교회가 핍박을 받던 몇백 년의 시기 동안에는 이런 일들이 이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적들이 다시 언제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을 받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됐을 때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다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그 신앙 자체를 드러내고 마음껏 그걸 자랑할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 이런 은사들이 다시금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들이 어떤 시기냐 하면 바로 이방 종교들이 자연스럽게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세력을 떨치기 시작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다른 이방 종교들이 기독교화되어가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뭐 입신이나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여타 종교에들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뭐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혼재되어서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섞여 있던 시기가 바로 그 이후의 시기들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방언 주실 수 있어요. 예언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받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욕심을 쫓아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예언을 하느냐 방언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방언이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어야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말미암은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다면 그건 특별한 다른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이 참 감사한 일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지 않았으면 전 참 세상으로 나가버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실패하고의 문제는 나중 문제고요. 제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로 부르지 않으셨으면 저는 아마 제가 원하는 것 하고 싶어서 딴 데로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저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은사를 주셔서 이걸 잘 전하고 못 전하고를 떠나서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에 붙여놓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면 그 사람이 잘나서 은사를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절대적으로 교회에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개인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셨다면 그 사람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을 먼저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준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이렇게 높이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물론 사도가 행한 그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합니다. 또 사도의 그 모든 서신서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못하면 우상시하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성경 보시면서 주의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어떤 사람의 뛰어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어떻게 쓰셨느냐를 보여주신 것이지 그 사람이 굉장히 뛰어나고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사람을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린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요셉을 생각하고 다윗을 생각하고 바울을 생각하고 사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내가 본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받고자 한다고 되든가요, 여러분? 뭐 조금 티는 낼 수 있죠. 근데 정말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도무지 할 수 없는 나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자신이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 욕심대로 원하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전부 뒤집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답답해요. 그런 설교들을 들을 때마다.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그건 뭡니까? 인간의 욕심 그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면 그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그 나귀도 들어서 쓰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저 돌들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 만드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라는 이야기인데 그저 내 욕심 가지고 생각하면서 내 유익을 찾으려고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죄된 생각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버리셔도 나는 아무 할 말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의 성숙이고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것이 장성한 자거든요. 근데 자꾸 교회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게 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유익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를 키우고 그 교회를 키워서 내가 영광받겠다라는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잡히는 모습들인 거죠. 근데 그것이 남의 모습뿐 아니라 그 모습이 내 안에도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책망받는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면서도 그 비판하는 모습이 내 안에 여전히 똑같이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라도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존재군요 라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린 이 말씀을 보면서도 사도가 참 겸손하게 이야기한다. 얼마나 위대한 사도인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하는가. 우린 자꾸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은혜 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인정하세요? 이만큼의 깊이로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만큼 은혜를 아직 못 받은 거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철저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이건 그냥 겸손하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많은 일들을 해나가면서도 사도가 말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저 저 세상에서 죄 짓고 다니는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걸 사도가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가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까? 무엇을 해서 내가 복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문제들을 해결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좀 더 화목해질까? 모든 관심이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게 되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사실 그게 올바로 깨달아지면 자연스럽게 가정이 화목되어져요.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거죠.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도 어디서 생깁니까? 다 거기에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자녀 안 되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죠. 자녀들은요, 내가 원하는 부모 안 되어준다는 겁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부모가 있어줘야지 되는데 왜 날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날 위해 수고해 주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면 그 깨달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도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이게 바로 기쁜 일이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기쁜 일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신실한 얘기예요. 미쁘다라는 이야기는 신실하다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경험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모든 사람이 받아야지 되는 말이다라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수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도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도가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되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는가, 자기 자신이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긍휼을 입히셨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하나님이 사도에 대해서 오래 참았다는 얘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사도를 그냥 버려두시고 심판하시고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후반절에 이야기하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긍휼을 입고 은사를 받아서 사역을 하면서 그 큰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긍휼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로서의 그 일들을 다 감당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의 마침표를 찍을 때쯤 보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더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거였잖아요. 이게 은사 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난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셨겠지.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바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십니다. 이런 자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참으셔서 나중에 긍휼을 주시고 은혜 주셨다라는 것을 사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사도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긍휼이 나에게 임하게 되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 긍휼이 임하게 되었다. 이걸 사도가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자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모습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는 세상이 주는 지혜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실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기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은혜를 올바로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참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바로 지체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지금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까?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지체, 주위,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니까 이거 나쁜 것이다, 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면 그 모든 은사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지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지 되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방언을 하면서도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라고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역이 없이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지체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차원이거든요. 여러분, 14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많이 오해하시는데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이미 앞서서 사도는 14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 방언이 굉장히 신비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 이게 방언이구나, 이게 방언 기도로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14절 내용도 보면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 구절을 보면서 그래,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하는 기도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언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는 방언의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기도는 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는 육으로 하는 기도고 그거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영으로 기도하는데 내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가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가 있습니까?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한다라고 그렇게 이미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사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이지만 그 방언으로 기도하게 될 때 내 영은 하나님과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기쁠지 몰라도 내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향하고 있는 그 마음, 바로 교회는 그 방언 기도로 말미암아 전혀 유익을 얻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으로 하는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 이걸 지금 구별하는 게 아니라 바로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행동과 똑같은 것이 교회에 전혀 유익을 주고 있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지 될까?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찬미하고 마음으로도 찬미하겠다. 이건 뭐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 모습으로 해야지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 끌고 와가지고 방언기도 가르치는 소위 방언기도 배워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방언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굉장히 신비한 것처럼, 그래서 열심히 훈련해서 방언하게 방언 터지게 만듭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사라면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게 사람이 훈련하고 연습한다고 그게 가능합니까?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인간의 생각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도무지 생각을 안 하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사도가 오늘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지 됩니다. 어쨌거나 16절부터 16절에도 제가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보지 않은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방언을 하고 못하고의 차원이 아닌 거죠? 방언보다 예언이 더 좋다라는 이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교회에 참된 유익이 되는 것인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20절 말씀을 보셔야지 돼요. 20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어린아이, 그 다음에 장성한 사람, 이거 성숙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에서 성숙한 자가 되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성숙한 어른이 되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뭐 그렇게 이해해도 아주 잘못 가는 건 아닌데 이 전체적인 맥락하고 안 맞는 거죠. 사도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인간이 어떤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장성한 자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인간의 열심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라라는 그냥 윤리도덕으로 가버리거든요. 근데 사도가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이미 말씀을 살펴봤지만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7절에서 뭐라고 지혜를 이야기하냐면 이 지혜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2장 7절에 6절부터 볼까요? 6절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여러분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뒤에 가서도 바울이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게 이제 보이셔야지 됩니다. 어떤 게 온전한 자들인가 바울은 이미 앞에서 다 얘기했거든요. 우리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온전한 자들은 우리가 어떤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지혜를 깨닫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가 되고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 지혜 자체가 이미.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세상에 이 관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지혜가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음이 뭐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미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지금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지혜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혜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이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성한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어떤 거예요? 자기중심성이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가 지금 나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지 되나 아니면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지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참된 지혜를 알고 지혜에 장성한 자가 되면 그 모습으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나를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런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장성한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야지 된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겸손케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처럼 그 성숙이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면 악에는 미성숙한 자가 되라는 얘기라 그런 표현이라면 그냥 마구마구 악을 저지르라는 의미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라는 얘기는 바로 그 악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올바로 깨달으라는 의미죠. 그래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그것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바로 장성한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유익을 구하는 어린아이와 교회의 유익, 몸된 교회를 위에 살아가는 장성한 자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를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과 방언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야지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오히려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음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뒤집어서 해석들을 많이 하시는데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세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방언이라는 것이 아주 신비한 이적이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 신비한 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언이 주어진 것이구나.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그렇게 이해되잖아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함이다.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2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게 사도가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 방언하는 자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용한 내용을 잘 알아야지 바울이 지금 왜 이 말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죠. 그런데 율법에 기록된 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뭐 방언해라, 방언하지 말라 율법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바울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이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한다라는 이 구절이 이사야서 28장에서 인용된 구절이거든요. 이사야서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이 구절이 28장 11절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28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여러분 28장 이사야서 28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도무지 알아먹지 않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긴 말이거든요. 그래서 28장의 1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요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얼마나 교만하냐면 교만한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고 에브라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남유다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네들은 교만해져가지고 우리 아무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거냐면 그들 안에 이방 말들, 다른 방언,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어떤 걸 이야기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이 됩니다. 멸망돼서 아수르 백성들이 오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어떤 말들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나라 말들, 생소한 말들,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 방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남유다는 어때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들 귀에 들리는 건 전부 이방 나라 말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방언이라는 이것이 내 주변에 들린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가 지금 이 말을 인용해가지고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는? 너희 귀에 방언 들리니 그럼 너희들 지금 심판받은 존재야. 심판받을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이 말이 그냥 방언이 이렇게 들리는 것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은 다 심판받는 자들이야 라는 것이 이 방언에 대해서 지금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는 말씀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의미인 거예요. 너희 주변에 방언하는 소리가 들리니 그럼 너희들 다 심판받은 자들이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복음으로 깨달아지지 못하고 방언처럼 그렇게 왕왕왕왕 하는 소리를 들리면 너희들 다 심판받는 존재다라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전부 뒤집어가지고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차원의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은사로 방언을 주셔서 그 방언이 올바로 쓰여지게 될 때 언어가 통하지 않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그 방언을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참된 은사로서의 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왕왕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심판받을 모습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조차도 내 유익을 구하고 내 복을 구하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다 심판받을 자들이다라는 걸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방언한다고 그러고 자기 자랑하고 있으니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나는 이런 은사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내가 이런 은사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심판받을 모습 아니냐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방언으로 들릴 뿐입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정말 복음으로 나에게 깨닫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방언처럼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로 들려오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그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용서받은 십자가, 내 구원을 위한 십자가 그렇게만 보이신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건 십자가를 그냥 나의 구원을 위한 용도로 내가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십자가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 그 십자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건 자기 욕심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제사라는 것을 드리게끔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왜 그 제물들을 다 내 손으로 각을 뜨라고 얘기하시고 죽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영원한 십자가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달려야 될 자리가 바로 저 자리인데 이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 자리에 달리셨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다 품에 안으시고 저 십자가에 달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지 되고 그 십자가에 달린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지 되는데 그저 십자가로 나 구원받았네 참 기쁘다. 이건 십자가를 형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의도하고 의도하지 않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는 자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랑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과연 살아가게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철저하게 깨달아가고 그 깨달은 것이 내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뭘 내가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서 복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 그거 하나만이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나중에 가나안 들어가서 제일 처음 하라고 하신 게 뭐였어요? 구체적으로 하라는 게 유월절 제사드리라는 거였잖아요. 그냥 가나안 나올 애굽에서 나올 때 한번 지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가나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따라 살았나요? 아니면 살지 못했나요? 다 실패했잖아요. 그 가나안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기보다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모습으로 다 드러났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근데 무슨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나요? 여러분들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일이 과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자들인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해주신 것만으로 감사함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참된 인도하심의 모습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그걸 알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든 무슨 명령을 하시든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하고는 어떤 열심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내 안에서 이런 순종이 나오네.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콧잔등으로 흘려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됩니다.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순종한 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순종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여러분, 방언이 아니라 예언이 선포되게 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참된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방언이 중요하냐 예언이 중요한가, 그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책망을 듣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언의 말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책망을 받고 자기 자신의 감추어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벌거벗은 자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에 그 방언이 터졌을 때 그 방언 들은 자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고백을 하게 돼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죠. 사도들이 지금 술 취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다. 이건 술 취한 모습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반응이 그거죠. 어찌할꼬.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철저하게 보게 된 거죠.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방언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참된 유익이 임하는 그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 때 제일 먼저 성령의 은사로 임한 것이 방언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방언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벌거벗은 자임을 깨닫게 함으로 어찌할꼬 하는 심령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그것이 참된 방언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교회가 이 모습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내 잘난 모습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찌할꼬 하는 심령으로 모일 때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은혜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교회로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어찌할꼬 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것이 참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올바로 깨달아지고 이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 참된 몸된 지체로서의 삶인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묵상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우둔함을 깨우쳐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로서 깨닫게 하셔서 온전한 자, 장성한 자로서 참된 자기 부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겸손 가운데 살아가는 귀의 귀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